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 해안에 집결해 있을 때입니다. 4장을 보면 때는 유대인 달력으로 정월 10일이었다고 합니다. 유월절이 정월 14일이고 무교절이 15일서부터 7일 동안 시작되는데 유월절을 며칠 앞둔 절기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월절은 한 해의 첫 번째 농사를 수확하는 기간입니다. 겨울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오늘 15절 말씀대로 요단강이 범람하는 절기입니다. 홀몬산에서 녹은 물과 봄에 내리는 봄비로 요단강이 뿌를 대로 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널 도리가 없습니다. 100%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계곡의 지형 때문입니다. 북쪽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해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 계곡의 폭은 좁게는 3마일, 넓은 곳은 약 14마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요단 계곡은 조그만 계곡이 아니라 폭이 아주 넓은 계곡이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요단 계곡은 높이에 따라서 세 층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위의 층, 여리고와 같은 그 중에 높은 지대에서는 땅이 비옥해서 작물을 경작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오아시스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더 계곡으로 내려가면은 그 중간지대는 광야의 진흙층으로서 경작이나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좀 더 내려가서 저지대로 가면은 그때는 빽빽한 정글이어서 건기에는 야생동물들이 많이 살았고 우기에는 늪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글 지역을 넘어가면은 제일 강 바닥에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계곡은 이렇게 세 층으로 구분되어 있었기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쪽 해변의 경작지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광야 지역을 통과하고 더 내려가서 정글 지역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강을 통과한 다음에 이번에는 강 저편에 정글 지역, 광야 지역 그래서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요단강 자체는 넓이가 좁습니다. 한 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저쪽 곳이면은 끝납니다. 깊이도 1m에서 3.5m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을 건널 수 있는 곳이 따라서 요단강 따라가다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주둔하고 있는 곳, 집결해 있는 곳은 바로 그러한 강이 낮은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을 건너는 것이 100%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홍수 시기에는 강변을 따라 좌우로 200m에서나 800m에 걸쳐서 물이 잠기는 그런 구역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강변에 있는 평지가 물에 범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큰 고도 차이 때문에 물살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봄철의 요단강은 잔잔한 강이 아니라 경류였습니다. 이때 강쪽 범람 지역에 뒤덩긴 그 엄불과 정글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는 깊어진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저쪽에 정글을 건너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6절에서 명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백성보다 앞서 가라. 건너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번역하건 여호수아의 명령은 몰상식한 명령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모두 수장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전법 또한 무지하기 짝이 없는 전법입니다. 왜냐하면 전투에 능한 특공대가 아니라 전투에는 100% 젬병인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대포가 아니라 조그만 나무상자, 4 곱하기 2 곱하기 2 피트밖에 안 되는 나무 상자를 앞세우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인 전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곧 하나님을 대표했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과 싸우면서 외쳤듯이 전쟁은 100%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명하자 제사장들은 곧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갑니다. 그동안 여호와의 기이한 역사를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열 가지 재앙의 기적을 똑똑히 보았고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도 보았고 결정적으로는 출애굽한 직후 자신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사들, 그들 때문에 죽일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 마른 땅으로 통과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도 부모로부터 수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며 그를 통하여 권능을 행했듯이 이제부터는 너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권능을 행하리라. 우리 지난주일날 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일 내가 기사를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오늘부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백성 앞에서 높임으로써 내가 예전에 모세와 함께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온 백성에게 알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서 높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부관으로만 지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자신들의 리더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의 사명 단순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서라. 강물에 발을 들여놓으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포효하는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상식과 논리와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수없이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끝나자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합니다. 이리 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수아는 작전 지시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과 그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 쫓아내시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이것으로서 알리라고 말해줍니다. 너희는 두 가지 진리를 알리라고 합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는 진리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목석과 같은 신 같지 않은 것들이 아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거짓 신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어깨에 메어서 들려다니는 신이 아니다. 살아계셔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보고 듣고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앞서 가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너희가 차지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어서 이 두 가지 진리를 어떻게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지 13절에서 밝힙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그것을 알리라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밝히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지난번에는 제사장들이 멜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라고 했는데 이제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라고 합니다. 수식어를 덧붙입니다. 여호와는 온 땅의 주인이시다. 가나안 땅도 여호와의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이 여호와 말에 순종해서 요단 강가에 발을 들여놓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16절을 보면 위에서부터 흐르던 강물이 멀리 약 18마일 떨어진 사르단 가까운 아담 성읍 근처에서 물이 일어나서 쌓입니다. 그리고 아라바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도 온전히 끊어집니다. 그 결과 17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섰고 온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를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므로써 앞으로 광야를 지나갈 때 나를 신뢰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기적을 보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써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를 신뢰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한 바다와 강을 주관하는 신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바알 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기원전 1400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한 것이 없고 우리 인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현실이나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적 현실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홍해를 건너야 하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지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강을 가르셔서 바다를 가르셔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알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첫째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둘째 바다와 강을 가르신 하나님은 너희 앞장서서 싸우셔서 반드시 너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리라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의 논리는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누구나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포효하는 강물도 잠재우실 수가 있다면 너희를 공격하는 가나안 족속 얼마든지 물리치실 수가 있다는 것. 요단강도 끊어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여기 아모리 족속을 왜 멸망시키지 못하시겠는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겠는가 말씀합니다. 불행하게도 출애굽 1세대들은 이 논리를 믿고 실천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10번이나 보고도 홍해를 가르셔서 자신들 구원하시고 애굽 군사들 다 수장시키신 것을 보고도 광야를 지나가면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할 때마다 샘물을 인도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수많은 오아시스로 인도하신 것을 보고도 또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 100%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신 것을 보고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삶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지옥과 같은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동경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아론과 모세를 돌로 치고 다른 리더들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뵙기 위해서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춤췄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2명 첩첩 가운데 10명의 악한 의견을 듣고 슬피 울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었다고, 지금까지 광야를 오면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분노를 샀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 모든 기적을 보고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이 자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며 약속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대하여 좋은 보고를 한 그 두 첩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장 큰 기적을 행한 내가 왜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기적을 행할 수 없겠느냐고 설득하시는 겁니다. 다행히도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지만은 1세대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애굽에서 평생 자란 1세대보다 마음이 덜 강팍하고 불순종하는 습관의 골이 덜 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논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기원문에서 바울이 설파하는 논리와 같은 논리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가장 지고의 선물을, 아니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왜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선물들, 이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합니다. 그 예를 여러 뜨는데 그 중에 하나 로마서 5장 7절 8절에 기록된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논리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지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백성을 내가 다 죽이고 너로 새 출발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탄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나서 지금 이들을 광야에서 죽이면 어떡합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고 주님과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탄원하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일을 행하셨다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왜 그 생명을 보존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논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이후의 말씀, 이 논리의 말씀인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공중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이 미물들보다, 잠깐 있다가 아궁이로 던져지는 들풀보다 수천 배 더 존귀한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너희들, 하나님께서 왜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 달라 달라 구하지 말라고, 너희는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신 것을 진정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은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까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행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가나안 들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그 모든 종류의 어려움, 괴로움, 모든 전쟁으로부터 나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것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전 성경 시대에서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앞에 다른 어떤 어려움들로부터도 우리를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과 실기 대부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이 진리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동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도 우리 대부분은 전혀 파워가 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이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까? 앞에 포효하는 요단강이 나타나면은 전혀 건널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건너지 못하고 계속 전전긍긍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두 가지를 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의 장애물과 좌절에 부딪혀도 6절 제사장과 같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키우고 전략을 짜고 연합작전을 펴고 각종 연주를 잡아당기지 말고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 모두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이 있건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 14절, 15절, 17절 모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제사장이라는 거 기억하고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은 사실 영적 전쟁이고 모든 전쟁은 모든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했던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사람 죽이고 살리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높이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 언약궤 속에 있는 그 세 가지 물품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첫째, 십계명 돌판과 그 십계명이 대표하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약속을 붙들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 속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지팡이로 권능을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도 똑같은 권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나도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 내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첫째,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건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둘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로 요단강에 도착하면은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절 후반부와 16절 전반부를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그 강에 가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에 도착해서 서 있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효하는 그 강물을 보면서도 발길을 내딛었을 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입으로 남 앞에서 수없이 되뇌이고 외쳐도 마음 중심에서 믿기에 손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실제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하십니다. 심판날에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얘기하겠지만은 나는 그들에게 얘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순종이 없는 믿음 요단강에 발을 디뎌놓지 못하는 믿음은 100% 죽은 믿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속된 표현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6시 반 내셔널 뉴스를 보면은 자동차 선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본 자동차를 선전하면서 시내를 아주 약삭빠르게 다닙니다. 그러다가 앞에 길이 막히니까 골목길을 쫙 달려나갑니다. 골목을 달려나가자 앞에서 문이 쫙 열리면서 교회의 들판이 펼쳐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사실 주님 약속을 믿고 실제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건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실제로 기적과 같은 삶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범람하는 요단강에 부딪히면은 여러분 가는 길이 끊기면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를 둘러싸고 공격하는 그 수많은 족속들, 그들과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더 중요하게는 승리하고 있습니까? 패배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가정의 애들과 씨름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몸과 마음이 피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문제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양심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과 얘기하면은 원래 본인이 생각하는 얘기가 다 튀어나옵니다. 아, 역시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아, 역시 내가 부모를 잘 만났어야 됐는데, 아, 역시 선생이 좋았어야 됐는데, 아, 역시 내가 건강해야 됐는데, 오만 가지 외적인 핑계를 댑니다. 우리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 시체 표현으로 도로함이 타불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고백하는 신앙과 나머지 6일 동안 살아가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는 뇌리에 새기지 마시고 뇌리에는 아무리 새겨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는 가슴판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고 들었으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것 이제는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안착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이 마음 중심의 믿음이기에 어려움에 처할 때 딴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언약을 하시지 않았냐고 야곱과 같이 붙잡고 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자살 행위 같아도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지평선이 열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파워풀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 참으로 복된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삶이 어려운데 혼자 고개를 숙이고 쭈그리고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주님 전에 나와서 언약을 붙들고 계속 부르짖을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지상에서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풍성히 공급하셔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 그들과 마음껏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천국의 삶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